오늘 우리는 메시지 40, 41, 42과에 왔습니다. 여전히 7집의 내용입니다. 이 7집은 몸을 암입니다. 형제님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2단계, 이 훈련의 2년차에 왔습니다. 시작할 때, 올해 시작할 때 6개의 공과인데 몸을 아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에 인상받아야 합니다.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이 내용이 핵심적인지,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데 인도하는 형제들로서, 책임을 감당하는 형제로서 봉사할 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주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져야 할 모든 지식 중에서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몸을 아는 것입니다. 네 형제님과 이 형제님은 그 생애 마지막 중에서 또한 특별히 그들의 생애 마지막에서 강조했던 것은 바로 몸의 문제였습니다. 지난번 1월에 우리가 37과에서 교통할 때 다만 몸을 아는 것에 대해서 교통했습니다. 38과는 몸의 하나를 지킴이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말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몸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몸의 하나, 즉 여러분이 몸을 잘라내는 순간 더 이상 몸이 있지 않게 됩니다. 바로 몸의 하나, 몸의 하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39과는 몸의 원칙들을 지킴이고 몸의 교통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안에 뛰어들어가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룹 연구를 할 때 이렇게 들어가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룹 연구가 중요합니다. 제가 교통하는 것은 기껏해야 50%입니다. 나머지 50%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연구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계율을 읽는 것이라고, 발췌문을 읽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내용을 공부하는 것, 연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몸과 관련된 원칙들이 이제 40과에 왔습니다. 몸의 의식 안에서 생활함. 형제님들, 우리가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관적인, 실질적인 몸의 생활, 몸의 체험입니다. 다만 몸을 계시로 아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하죠. 사실상 이것이 몸을 아는 유일한 길은 계시에 의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다만 계시에 의한 어떤 지식만이 아니죠.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몸을 아는 것은 어떤 느낌으로, 감각으로, 의식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몸의 의식을 가질 때 이것은 다만 머리의 지식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계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이러한 느낌이 있죠. 몸은 이제 뭔가 여러분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장착된, 들어가 있는 의식이 있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느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신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겁니다. 제 말이 맞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떤 종류의 생명이든지 더 높은 생명일수록 그 의식이, 그 생명의 의식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나 식물이 살아있죠. 이것은 유기체입니다. 그렇지만 느낌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 생명의 더 낮은 형태이죠. 그런데 동물의 왕국에 다양한 수준의 의식이 있죠. 이 감각들이 있습니다. 느낌이 있습니다. 그 수준에 달려있죠. 그 생명의 수준에 달려있습니다. 사람의 왕국, 우리의 왕국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종류이긴 하지만 사람의 왕국은 가장 높은 것입니다. 창조된 생명, 이 땅 위에서 가장 높은 생명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생명이 가장 예민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지극히 복잡하고 민감합니다. 그 정점은 침팬지나 유인원도 결코 갖지 못하는 느낌입니다. 이 진화론 이런 것을 보면 어떤 물질적인 특징들을 말하죠. 어떻게 이러한 느낌이 진화하여 이렇게 의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의식은 우리가 가진 생명에 어울리 부합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죠. 우리의 속 존재 안으로 받았습니다. 이 생명과 함께 오는 것, 즉 하나님 삼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 오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이 생명과 함께 이제는 이 생명은 창조되지 않은 생명이죠. 절대적으로 이 우주 안에서 가장 높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형제님들이여 가장 높은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복잡하고 가장 부드러운 것, 예민한 것입니다. 가장 예민한 것입니다. 모든 느낌 가운데 가장 예민합니다. 그러므로 그 느낌이 그 우리 생명에 속한 그 느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을 보면 생각을 육체에 두면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죽음은 사실상 이 느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죽는다는 이런 말이 아니라 이 죽음의 느낌을 말하는 겁니다. 어둠의 느낌. 제 말이 맞죠? 억압받는 느낌 혹은 눌리는 감정, 메마름, 기쁘지 않은 느낌, 이 모든 것들은 느낌으로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 인식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바로 우리의 상태를 말해주고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할 때 신성한 생명에 따라 산다고 말할 때 이것은 무엇입니까? 참으로 우리가 그 생명의 느낌에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인식, 이 생명의 의식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훈련을 받고 더 이 느낌을 알 때, 더욱 더 할 때 우리는 이 느낌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형제님들, 그럴 때 더 잘하게 될 것입니다. 더 영적이게 될 것이고 더욱더 살아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 사람의 생활,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을, 이 의식을 지적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생명, 로마서의 구절을 더 맞춰보자면 생각을 영에 둘 때 반면에서 어떻게 됩니까?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 생명과 평안은 다시 보면 이것은 느낌입니다. 평화하는 하나의 인식, 상태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한 느낌입니다. 제가 내가 평안하게 느낍니다. 이것이 느낌이죠. 외적으로는 모두가 다 요동하는 것 같지만 내적으로는 평안이 가득하죠. 이것은 어떤 조건이니 상태가 아니라 내적으로는 깊은 평안의 느낌이 있게 되는 겁니다. 참된 평안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그 생명의 느낌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생명에 의해, 또 다른 생명에 의해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 생명이 어떤 느낌을 주시는가에 따라 사는 겁니다. 여기에 이 두 개의 파일이 있는데 하나는 부드럽고 하나는 이렇게 보는 것으로 선택한다면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가장 좋다면 이 가루가 무엇인지 이 가루를 혀로 맛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것은 달콤하구나. 그러면 이것을 알게 되고 저것이 짜다면 짠 것이 뭔지 아는 겁니다. 이 느낌이 더 높을수록 이 느낌이 감각이 발전할수록 더 알게 되는 겁니다. 어제 제가 어떤 형제들에게 말했는데 그분들에게 말했습니다. 장로 직분 안에 들어가는 것, 어떤 지방에서 장로 직분에 들어가는 것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된 것은 이 향기, 그 장로 직분 안에 향기여야 한다라고 했죠. 형제님 그랬죠? 제가 다섯 가지 중점을 말했습니다. 이 향기에 대해서 말했죠. 제가 지금 이것을 말할 시간은 없지만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심지어 여기서 어떤 것을 보거나 듣기 전에 저는 냄새를 맡기 원합니다.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하죠. 이 장로 직분 안에 있는 어떤 향기 혹은 이것이 없는지를 느끼는 겁니다. 그럴 때 여기서 어떻게 좋은 냄새를 풍기는지 교통하기 원했습니다. 아주 놀라운 원칙들이 있죠. 형제님들, 이 냄새가 바로 느낌입니다. 이 인식이죠. 이것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생명은 다만 그저 이 머리의 그리스도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온 생명은 또한 몸의 생명입니다. 몸의 생명이죠. 똑같은 생명입니다. 머리의 생명만이 아니라 몸의 생명입니다. 머리의 생명과 몸의 생명은 똑같은 생명입니다. 그렇지만 몸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실제로 우리 속에 이런 인식이 있는데 이것이 사람, 이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살아나게 되고 거듭난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느낌, 의식, 다만 주님에 대한 의식, 영적인 것에 관한 느낌만이 아니라 여기에 또한 몸에 속한 의식이 있는 겁니다. 몸에 속한 것입니다. 몸과 관련된 것에 관한 느낌, 다른 지체들에 관한 느낌입니다. 또한 다른 성도들의 상태에 대한 느낌, 교회와 관련된 느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에 관련된 느낌, 하나님의 움직임과 관련된 느낌도 있습니다. 그분의 몸 안에서의 움직임이죠. 또한 이 모든 것은 몸을 위한 것입니다. 그 느낌이 형제님들이여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것, 즉 몸의 의식입니다. 바로 그 의식이 건강한 것이고 그 의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봉사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 나는 이 지방에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한 지방에서 섬기겠지만 여러분의 의식은 반드시 그것을 그 지방을 넘어서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몸의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의식입니다. 다른 지체들에 대한 느낌이죠. 자, 이렇게 말하고 나서 개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의 가르침과 우리의 영적 체험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몸의 의식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26절과 27절이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 지체가 고통을 받거나 고통을 받으면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다 함께 영광을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곧 그리스도의 몸이며 각 사람은 그 지체들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구절에서 계시해주는 것은 이 구절들이 우리에게 계시해주는 것은 몸의 의식이 바로 몸의 의식이죠. 다윗이 데이빗 형제님이 고통받을 때 내가 어떻게 고통을 받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죠? 나는 데이빗 형제가 아니죠. 나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식으로든 지체로서 함께 같은 몸 안에 있는 지체로서 우리의 형제가 고통을 당할 때 나도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나도 함께 고통을 느끼는 것이죠. 벤자민 형제님의 죽음은 다만 그 가족이나 뉴욕시티에 있는 교회의 죽음만이 아니라 저도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이 애통함을 느끼죠. 슬픔을 뉴욕시 교회의 슬픔을 느끼는 겁니다. 이것이 맞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식이 있다는 것, 즉 몸의 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수준이죠. 이것은 지체와 지체로서의 느낌입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통과하고 있을 때, 혹은 그들이 어떤 것에 있어서 즐거워할 때, 여러분 어떤 속에서부터 그런 느낌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정치적이지 않고, 제 말을 아시겠죠? 그냥 뭐 연기하거나 장난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이런 느낌, 그들과 함께 기뻐하는 느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들과 함께 또 고난을, 고통을 받는 이러한 느낌, 의식이 있습니까? 이것이 장착되어 있는 겁니다. 이 의식이 바로 몸의 의식입니다. 그렇죠? 고린도 후서 11장 28절과 29절이 있죠? 이것은 우리가 언급했던 것 외에 여기 이것이 있습니다. 날마다 나를 억누르는 많은 염려가 있는데 곧 모든 교회들을 위한 염려입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실족하면 나 자신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의 완전히 몸의 의식으로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바울이 있죠? 아마 고린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겠죠. 완전히 다른 도시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느낌으로 가득했습니다. 염려가 가득했고 교회들을 위한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다만 그들이 어떤 책임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런 느낌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 느낌, 그 염려하는 느낌, 하나님의 교회들에 관한 염려, 이것의 총체는 무엇입니까? 모든 교회들의 총체가 바로 몸이죠. 그리고 또한 바울이 말한 것은 당시 여러분이 약하면 나도 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실족하면 나는 애타지 않았습니까? 이 느낌은 다만 지체와 지체로서의 느낌이 아니라 이 느낌은 바로 교회들과 교회들 간의 느낌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렇죠? 이러한 염려가 있는 겁니다. 어떤 동역자들은 주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서 일을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일을 수행하는 것은 하나죠. 그런데 느낌을 갖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제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느낌입니다. 교회들을 향한 느낌, 교회들을 위한 느낌, 그 일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느낌. 성도들을 위한 느낌. 형제님들, 교회를 봉사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은 반드시 그러한 의식, 느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발전되어야 합니다. 때때로는 그 의식이 아주 우리를 압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압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 느낌이 그 머리에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 말을 이해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 자신의 느낌으로 점유되어 있지 않고 자신의 감정에 점유되어 있지 않고 그저 자기 자신에 대한 느낌만 있는 것, 이러한 것이 비워져야 합니다.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감정을 사로잡고 그분의 느낌으로 점유해야 합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염려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내적 부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그리워했다라고 말했죠.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은 그들에 대해서 내가 책임이 있다 이런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다만 일반적인 느낌이 아니라 바로 머리에게서 오는,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내적 느낌, 심장으로 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느낌이 되었죠. 그는 머리와 하나 되어서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대한 염려로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느낌을 가득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들을 위한 느낌, 그분의 성도들, 그분의 믿는 이들 위한 느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야 하는데 주님의 느낌, 주님의 의식, 주님의 감각, 주님의 그분의 몸을 고려하시는 것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2번 읽을까요? 그리스도의 몸의 의식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데서 비롯됩니다. 여기서 시간은 보내지 않겠습니다. 많이 보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발췌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의 중점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참되게 더 누릴수록 그 결과 중에 하나는 우리가 몸의 의식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로부터 잘려질 때, 여러분은 주님을 만지지 않을 때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교통 안에 있지 않게 됩니다. 머리와의 교통 안에 있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몸의 의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냥 떠나게 되는 것이죠. 약해지고 부응되지 않는 겁니다. 주님과 교통하지 않을 때, 머물지 않을 때,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성도들에 대한 느낌, 이것도 약해진다는 겁니다. 집회에 대한 느낌도 잃어버리고, 성도들에 대한 느낌도 잃어버리고, 여러분은 관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누릴 때 실제로 이것은 몸을 위한 것입니다. A번 우리의 음식과 음료와 호흡으로 누리는 사랑스럽고 귀하신 분은 몸의 머리이십니다. 바로 그분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누릴 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머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1.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사실상 머리이신 그분에 속한 것이므로 그리스도를 누릴 때 우리는 머리이신 그분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누릴 때 실제로 우리가 그분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관적으로 체험적으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누림에 의해서입니다. 때때로 제가 느낄 때 우리가 이런 단어 누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너무 가볍게 사용합니다. 아, 내가 주님을 누렸다. 좀 즐거운 느낌이 있다. 좋은 시간을 보냈다. 물론 이것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에 대한 참된 누림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머리로 붙들게 합니다. 그분을 머리로 누리게 합니다. B. 그리스도를 누릴 때 머리이신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몸을 의식하게 만드십니다. 저는 이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머리를 더 존중할 때 우리는 실제로 다만 머리를 의식할 뿐만 아니라 머리의 의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몸의 의식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유일하게 그 몸이기 때문입니다. C. 더 많이 그리스도를 누릴수록 우리가 누리는 그리스도가 몸의 머리이시라는 것을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로 몸을 의식하게 만들고 몸의 모든 지체들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이러한 돌봄, 염려가 있습니다. 심지어 아주 친밀한 염려, 성도들에 대한 느낌이 있습니다. 몸의 지체들에 대한 느낌, 이것은 어디서 오는 겁니다? 이것은 머리에게서 오는 겁니다. 머리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제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머리와 더 하나 될 때 우리는 더욱더 그분의 느낌을 갖고 그분의 염려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이죠? 누가 자신의 몸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했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몸을 보살피고 보양하며 깨끗케 하시며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했죠. 모든 사람이 죽기까지 자기 몸을 사랑하죠.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문자 그대로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분께서 자신을 드려서 그분의 몸을 위해 드리셨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다시 그렇게 하십니다. 형제님들, 장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시 머리와 함께 그분의 몸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생의 참 의미입니다. 어젯밤에 어떤 형제가 질문했습니다. 제가 장로가 마땅히 희생해야 할 것을 제가 희생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좋은 장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장로가 된다는 것은 희생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이 향기에 대한 저의 다섯 번째 중점이었습니다. 향기는 희생 제물에서 나오죠. 이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깨닫게 되었는데 이것은 희생하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아닌 거 아닙니다. 바로 희생이신 분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그분과 하나 되는 겁니다. 그분께서 희생하실 때 그분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서 희생하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희생입니다. 이 형제님의 마지막 말씀, 형제님이 주님 품에 가기 전에 마지막 말씀이 희생이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형제님 안에 있었던 머리이신 분이었을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머리를 붙들고 그리스도를 누립시다. D. 우리가 누리는 그리스도는 우리로 몸을 의식하게 만드는 머리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분을 머리로 붙드는 것의 결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의식은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감각입니다. 이것을 앞에 말했죠. A번 그리스도의 비밀한 몸은 우리 각 사람 속에 생명으로 계시며 우리와 연합되신 그리스도에 의해 형성됩니다. 그 문장을 보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 비밀한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합니까? 그 상위에 있는 떡을 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아침에 떼어서 먹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비밀한 몸입니다.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한 몸이 형성됩니까? 이것은 다만 똑같은 하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이, 각 지체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연합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한 몸의 실제는 우리의 영 안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는 바로 단체적인 영입니다. 우리의 영들을 다 더할 때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오늘날 그렇습니다. 1. 우리가 여전히 자신 안에서 살고 있다면 우리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몸에 몸을 형성하는 이 생명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몸의 생활을 살려면, 그러한 몸의 의식을 가지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명 안에서 자아의 생명, 천연적인 생명에 따라 살지 않는 겁니다. 타락한 생명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는 또 다른 생명에 의해 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머리에게서 오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와 연합되었습니다. 이 비록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지만 우리 각 사람 속에 있는 생명은 지체의 생명이 아니라 몸 생명이라는 것을 성경과 우리의 체험이 증명합니다. 지체의 생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우리 속에 몸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체로서 기능을 발휘하지만 우리는 똑같은 생명, 하나의 생명을 가졌는데 그 생명은 바로 몸의 생명입니다. 3.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지체가 몸에 연결되거나 몸과 교통을 가질 때 그의 생명은 몸의 생명이며 몸의 생명은 그의 생명입니다. 이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통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겁니다. 교통은 다만 우리가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교통합시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저 불을 끄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장로 직분은 그저 불을 끄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교통은 지속적인 것입니다. 이 교통은 전기가 흐르는 것이고 이 모든 전등이 함께 하나의 전류 안에서 연결되는 겁니다. 똑같은 한 영이 우리 모두 안에서 움직이고 우리 모두와 연합된 것입니다. 교통은 그 교통 안에, 그 흐름 안에, 그 전류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기름 바르는 영의 흐름 안에 있는 것이고 이 교통이 지속적이며 멈춤이 없이 항상 흐르고 우리가 연합된 영 안에 접속되어 있는 한 우리는 그 교통의 실제 안에 있고 우리는 그 생명의, 몸의 생명의 순환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형제님들, 우리가 똑같은 하나의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생명은 우리 모두를 유기적으로 참된 지체로 만듭니다. 다만 나의 그 육신의 몸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연합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참 참된 것입니다. 형제님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그런데 분열을 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분열은 완전히 몸 안에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외부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열이 있다 이 말은 몸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몸과 분열은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분열을 야기하는 것은 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큰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무엇입니까? 우상 간음과 우상 숭배와 간음과 분열입니다. 우상 숭배와 이것은 머리를 범하는 겁니다. 간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성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열은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죄입니다. 중죄이죠. 그러므로 결코 심지어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분열에 대한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나쁜 것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몸이 아닌 것입니다. 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몸을 안다면 결코 분열을 야기할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어디 있죠? 1번입니다. 1번 이미 읽었죠? 2번도 읽었고 3번. 이제 4번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형제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는 바로 하나님 사람의 생활입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산다면 여러분은 몸 안에 있습니다. 다만 어떤 영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저 자아로 굴러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 때 더욱더 우리는 몸 안에 있게 됩니다. 우리는 몸을 더 필요로 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된 실제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더 이상 분리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의 단체 생활을 분리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할 때도 깨닫게 되는데 제가 이 두 가지에 대한 관념이 다르죠. 심지어 우리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의 일상생활은 교회 생활을 위한 것이다. 집회 생활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도 조금 낡은 것입니다. 제가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 벽장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도 여러분은 몸의 실제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내와 함께 침대에 누워있을 때도 이것이 몸이어야 합니다. 제 말을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구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만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몸인 것입니다. 내가 몸 안에 있는 것인데 이 지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중점을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다만 나에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B. 그리스도의 몸의 의식에 관해서 우리는 속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감각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루었죠. 생명의 감각은 하나님의 영에서 비롯되고 우리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비롯됩니다. 속에 있는 신성한 생명은 느낌들을 갖고 있고 우리의 거듭난 영도 느낌들을 갖고 있습니다. 젊은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참으로 훈련하고 이러한 느낌을, 생명의 느낌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느낌이 더 예민할수록 여러분이 영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그리스도의 몸의 의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감각은 생명의 감각이라 불리며 또한 그리스도의 몸의 의식입니다. 생명의 감각이라는 이 교통은 이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그리스도인의 발전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느낌이라고 말할 때 이것이 포함하는 것은 몸의 의식을 포함하는 겁니다. D. 이 감각을 개발한다면 이 감각은 우리로 몸 안에 있는 문제들을 탐지할 수 있게 합니다. 저의 많은 느낌은 저의 일상생활 안에서 실제로 대부분의 느낌은 저와는 그렇게 많이 관계가 없습니다. 많은 느낌이 몸의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저 성도에 대해서, 이런저런 상황에 대해서, 이것이 아주 자동적입니다. 이 감각을 자주 사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돌본다면 이 감각은 몸의 감각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교회를 더 사랑합시다. 그 사랑은 우리의 느낌이 더 발전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관심하지 않는다면, 성도를 관심하지 않는다면, 결코 이런 느낌을 발전시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네, 9번. 자기 자신을 고려하고 우리의 특정한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내적 감각이 억눌러진다. 이것은 우리가 몸 안에 있다는 느낌이 충분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 안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가 자아에서 구원받고, 자아에서 구원받는다 이런 찬송이 있죠? 영어 837장에서 말할 때 이 찬송은 1960년대 초반에 불렀던 찬송입니다. 그때는 찬송가가 없었는데 이 찬송이 66년에 나온 찬송입니다. 그때 그 찬송가를 보면 그냥 등사해서 만든 찬송이 있죠. 찬송집이 아니라 종이로 사용해서 낱장으로 사용했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라는 그 특별집회 때 사용했던 찬송이 있었는데 이것이 완전히 번역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 어떤 생명인가? 이 형제님이 제일 좋아하셨던 찬송 중에 하나이죠. 이 초기의 찬송은 그 중에 하나였는데 이 교회 건축에 관련된 이 찬송들을 보면 그 무렵인데 이영재님이 50년대 후반에 만드신 찬송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다 건축에 관한 것, 몸에 관한 것, 이것은 이영재님께서 그 당시에 했던 싸움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중점은 이것입니다. 여기에 중점이 있죠. 우리가 말할 때 주님 저를 자아에서 구원하소서, 저를 파쇄하소서라고 말하죠. 주님 저를 천연적인 사람에서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하죠.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해하는 것,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영적이게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기는 믿는이가 되는가? 물론 이것도 맞죠. 이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자아 생명에서 구출 받아야 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고 이것은 몸을 위한 것입니다. 자신의 영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에서 나와야 합니다. 자아에서 구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비주의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깊은 믿는이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입니다. 자아에서 구출받는 것, 아담의 본성에서 구출받는 것은 우리가 그분에 의해 건축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우리 자신 안에 있지 않고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되는 겁니다. 그분의 부담과 느낌과 그분의 염려로 가득하고 그분의 몸을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4번. 그리스도의 몸은 우주적이고 우리 속의 생명도 우주적이며 몸의 감각도 우주적입니다. 저도 압니다. 우리가 지방교회들을 갖고 있죠. 실질적인 면에서 우리는 몸의 생활을 하나의 지방에서 실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말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항상 우주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속에 있는 생명도 우주적인 생명입니다. 지방의 생명이 아닙니다. 지방 성경이 없다고 말하죠. 지방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지방에 생명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올 때, 이 영적인 문제들이 올 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영에 속한 것들이 올 때, 이것은 우주적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우주적이어야 합니다. 일단 신성한 생명과 그 영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어떤 우주적인 감각, 그리스도의 몸의 의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의식이 있죠. 그런데 죄송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잘못된 이해를 갖고 그래서 이것이 결코 발전되지 못합니다. 이 지방자치라는 말이 있은, 그 말을 아십니까? 자치라는 것이죠. 어떤 형제회의 한 분파에서는 이러한 것을 가르칩니다. 이 지방자치를 말하죠. 이것은 모든 지방들이 행정적으로 자치를 한다. 자치적이다 이렇게 말하죠. 물론 이러한 지방의 행정의 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장로 직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폐가 자치를 하겠다 이런 것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게 됩니다. 이 자치를 주장하는 것은 바로 암세포입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죠. 다만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암입니다. 암은 여러분의 몸의 원수인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관들과 몸의 지체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우주적이죠. 보편적이죠. 몸 전체가 해당됩니다. 몸은 지방적이지 않고 우주적입니다. 몸의 감각은 우주적인 것이지만 이 감각은 자신의 느낌들과 견해들 때문에 제한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합당한 가르침이 필요한 겁니다. 합당한 관점과 느낌을 갖는 겁니다. C. 우리가 더 많이 주님의 파쇄하심을 체험하고 자신에게서 구출될수록 더욱더 몸의 감각이 우주적인 것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궁극적인 원수, 그리스도의 몸의 궁극적인 원수는 자아입니다.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가 말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교황보다 자아가 더 두렵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몸을 위해서 진심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께서 오셔서 만지실 것이고 여러분의 자아를 만지실 것입니다. 그런 날이 와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겁니다. 주님, 저를 자아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것은 영적이게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몸의 생활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이 두 번째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구원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 안에 영접하는 것이죠. 두 번째 구원은 자신에서 구원받는 것, 구출받는 것입니다. 그 머리에 속한 몸에 몰입하는 겁니다. C번이죠? D번입니까? 우리에게 몸에 감각이 있다면 다른 이들이 고통을 받거나 축복을 얻을 때 우리는 그들과 동일화되어 같은 고난이나 축복을 느낄 것이다. 우리가 그저 자신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다른 이들과 함께 고통을 받지 않고 다른 이들과 함께 축복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다른 지체들과 동일시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자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장로들은 죽어야 합니다. 자신을 향해 죽어야 합니다. 그럴 때 더 많은 여지, 공간, 많은 역량이 몸의 지체들에 대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들과 동일시되는 것입니다. 5번 읽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의식은 우리의 사고방식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이 의식은 그 사고방식과 관계에 있습니다. 그 사고방식이죠. 사고방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고방식은 사물에 대한 인지력이며 매우 중요합니다. 사물에 대한 합당하고도 철저한 인지력이 있을 때 사고방식이 정상입니다. B.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다면 우리의 사고방식은 합당하지 못하므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공통인식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한다고 해봅시다. 이 몸의 의식에 대해서 말할 때 이것은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어떤 사고하는 방식이죠.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 사고하는 방식입니다. 생각하는 방식이죠. 어떤 큰 의미에 있어서 생각을 훈련시켜서 몸을 생각하게 해야 합니다. 몸에 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몸을 고려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어떤 지방에 있는데 어떤 큰 결정을 해야 한다고 할 때 여러분은 스스로 훈련하여 이것이 어떻게 온몸에 영향을 주는지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고방식이죠. 여러분의 사고방식은 자치적이라면 관심하지 않는 겁니다. 누가 관심하냐? 이것은 우리의 일이다. 이 나의 지방교회에 해당하는 일이다. 자신이 하는 것에 대한 느낌이 없다면 이 지방교회가 이 우주적인 몸의 일부라는 것을 안다면 이 작은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이 온몸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똑같은 방식으로 개인적으로도 하는 겁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 때 이런 느낌을 갖는 겁니다. 이 결정이 영향을 주는 것인가? 다른 지체들에게 영향을 주는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러한 수준으로 생각할 때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고 방식은 아주 중요합니다. 6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서 우리는 몸의 의식과 몸을 위한 느낌을 가져야 합니다. A. 몸의 생활을 하려면 몸을 의식해야 합니다. B. 바울은 교회를 돌볼 때 그리스도 예수님의 속부분들을 자신의 속부분들로 취하였습니다. 1. 바울은 그리스도의 느낌을 자신의 느낌으로 취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돌보았습니다. 몸을 위한 그리스도의 느낌이 몸을 위한 바울의 느낌이 되었다. 3. 바울처럼 우리도 머리의 느낌을 우리 자신의 느낌으로 취해야 한다. 이것을 이미 말했죠. C. 만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의 의식이 있고 몸을 돌본다면 우리는 생각과 행동에서 몸을 잣대로 삼을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몸을 규칙으로, 몸을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서 몸을 규칙으로 삼을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이런 잠언, 이런 어떤 가훈 같은 교훈 같은 것을 주셨습니다. 남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중국어 행동하기 전에 생각해보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 생각해보라는 것이죠. 너무 급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세 번 생각하면 안전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오늘 적용해보기 원합니다. 뭔가 일하기 전에 두 번 생각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제 아버지가 말해준 것은 제가 두 번 생각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이런저런 것에 유익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두 번이나 세 번 생각해보라고 하는 말은 몸을 고려하라는 겁니다. 몸을 생각해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결정에 있어서도 몸을 고려하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몸에 대해 몸을 생각하는 겁니다. 어디서 살아야 하는지 몸을 고려하는 겁니다. 물론 지방교회에서도 장로직분은 몸을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할 때 그렇습니다. 제가 말할 때 뭐 저 벽 색깔을 뭘로 할지 뭐 어떤 의자를 살지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제 말을 이해하시겠죠? 많은 일들에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또 유기적으로 몸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우리의 지방의 결정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고려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의식이 규칙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규칙입니다. 에스겔서에서 기억합니까? 그 끝에서 어떤 것이 그 모세의 율법을 대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기억이 납니까? 이것이 바로 그 집에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집이 율법이 된 겁니다. 이것은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몸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규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바로 규칙은 몸입니다. 몸의 원칙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지켜야 할 큰 규칙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가 그런 수준에 이르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의식할 때 이러한 규칙이 우주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몸은 반드시 최고의 규칙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유익이 되고 몸을 건축하는 것이 우리에게 규칙이 되어야 합니다. 몸에 유익이 되는 것은 다만 우리 지방만이 아니라 몸에 유익을 주는 것이 우리를 다스려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몸을 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7번. 이제 3분 안에 맞춰야 합니다. 지방적으로나 우주적으로나 주님의 회복 안에서 그분의 움직임을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한마음 한뜻으로 몸을 의지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항상 몸을 고려하고,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항상 몸을 고려하고, 몸을 돌보고, 몸을 존중하고, 몸을 위해 최선의 것을 해야 한다. 이것은 정말 액자로 만들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암송할 가치가 있죠. 몸을 고려하고, 돌보고, 존중하고, 몸을 위해 최선의 것을 하는 겁니다. B. 네 형제님은 몸에 관해 가르칠 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교회들이 그것에 관해 어떻게 느끼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C. 몸 안에는 독립이나 개인주의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체이며 지체는 몸과 떨어져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몸의 최고의 큰 규칙은 개인주의가 없다는 겁니다. 독립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들은 다 사라져야 합니다. 자아는 독립주의 안에 숨지요. 자아는 어디에 숨습니까? 개인주의 속에 숨습니다. 그러므로 조만간 주님께서 이것을 파쇄하셔야 하고 우리를 이러한 것에서 구출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으로 몸 안에 있는 지체로서 살 수 있습니다. 결코 떨어지지 마십시오. 결코 분리하지 마십시오. 몸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1. 자신들이 몸의 지체들이라는 것을 본 사람들은 몸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지체들을 존중할 것입니다. 한 지체라도 없어서는 안 됩니다. 왜 바울은 다른 이들을 고려하라고 말했습니까? 자신만 고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을 자신보다 높게 여기고 존중하고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대통령 후보들이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그 순간에 편리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하죠. 제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정치입니다. 정치에서 그러죠.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참으로 지체들을 존중합니다. 참으로 지체들을 사랑하고 실제로 그들을 돌보는 겁니다. 이것은 참된 것입니다. 진실한 것입니다. 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몸에 계시가 있는 곳마다 몸에 의식이 있다. 몸에 의식이 있는 곳마다 개인주의적인 생각과 행동은 배제된다. 여러분이 말할 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시간이 되면 여러분이 훈련할 때 이러한 체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서 생각이 더 줄어들 것이고 자신에 대해서 좋은 것에 대한 생각이 줄어들 것이고 심지어 여러분 자신의 교회에 대한 생각도 줄어들 것입니다. 여러분은 몸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몸의 의식으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간 때문에 옆에 계신 분과 교통하고 이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